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얻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간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안 보인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구절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몰래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그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는 도중에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 당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야곱에게는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피해가지고 무사히 도망을 칠 수 있을지 이것도 알 수가 없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부모가 살아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고 그야말로 그 앞일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야곱이 어디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한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처한 그 환경 형편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를 않는 거죠. 또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암담하기만 한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한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겠냐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잠깐 깜빡 잠든 사이에 이제 천사들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었는데 뭐 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꿈으로 여겨버리고 다시 근심 걱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하기만 한 자기의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들이다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곱은 평안하고 많은 걸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 가장 고생을 하고 또 누구와나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베개를 그 베고 자고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나고 편안하게 살던 집에서 도망을 쳐야 됐고 누구와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외롭게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생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으로 여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죠.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절대 만만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고 때로는 또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입 다물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게 세상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걸 잊고 산다면 결국 남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한탄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고통이나 환난들이 시인자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듣긴 했지만은 막상 그런 현실이 나에게 닥치면은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우리보다 몇 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의 삶이 머물고 있다는 것, 항상 그 사실을 바라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되어진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계속되어진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형편을 줘가지고 야곱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외롭고 힘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마련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힘들고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설사 닥친다 해도 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울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암몬에 의해 죽는 것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혹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사람을 기브아에 보냈습니다. 근데 기브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베스의 처지를 듣긴 들었는데 자기들 힘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용사가 없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 야베 사람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길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럼 왜 우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일을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이게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울이 야베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한결이 소를 취해서 각을 떴다 그래요. 한결이는 두 마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각을 뜬 것입니다. 각을 떴다는 것은 부위별로 조각조각 잘라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각을 뜬 조각을 이스라엘이 사는 모든 지역에다가 다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한 말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사울과 사무엘 좋지 아니하면은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해버리겠다. 엄포를 이제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모두가 다 사울에게 나왔더라. 그런 얘기죠. 8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나온 이스라엘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33만 명이란 놀라운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하고 유다 사람 구분해가지고 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 집안으로서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가지고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 해가지고 이제 33만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걱정 마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게 하고 이튿날 암몬 사람을 쳐가지고 승리해서 야베스 사람을 구원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울의 영웅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것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사울이 뭐 하나님신에 감동해가지고 나가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구원했다. 뭐 그건 말고는 뭐 다른 얘기가 뭐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 내용이요, 이 사울의 한 개인 영웅담 그걸 얘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했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에게 사울이 감동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하고 그리고 사울이 뭐 백성을 모아가지고 안무쳐 승리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 전쟁에 승리할 수 큰 힘과 능력을 줬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는 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구분돼가지고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성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겠습니까? 구약에는 성령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구약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냐 아니면 다른 성신 이런 이름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또 이상하게 성령으로만 등장하지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신이나 성신이라는 이런 이름으로는 신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나 성신을 불렀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불렀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과 성신 이렇게 또 구분되어 등장하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고 목사나 뭐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은 깊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다만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것만을 살짝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신약에서 왜 성령이냐, 왜 구약은 성령이 안 나오는데 왜 신약이만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그 의미부터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나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뭔지 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가지고 그런 음성이 들린 것은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안 살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것이 우리의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 기뻐한 자의 모습이다. 시범을 다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들 내 기뻐한 자 이렇게 말씀한 것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처럼 안 하면은 내 아들 아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건 맞거든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뭐를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한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한 자다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에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성령이 오시면 다시 떠나는 게 없습니다. 누구든 성령이 임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자질이나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때문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고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성령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런 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가지고 인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먼저 신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계속 함께 합니까? 그건 아니죠.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버립니다. 대신 누가 옵니까?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한번 임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다시 떠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쉽게 답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하니까 떠나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한 번 왔다가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오신다는 것도 안심 못합니다.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잘못하다 떠나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평생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시로 불신을 살아가는 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 우리에게 성령이 와도 하루는 커녕 단 몇 시간도 함께 하지만 떠나버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셨다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떠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신은 신약의 성령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약의 성령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오셔가지고 구원할 자에게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돕고 붙드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다양이에요. 구약에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신이 임한 것은 그 사람을 돕고 붙들어가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불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사사시대에 오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사시대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급한 상황 빠졌을 때에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한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세워가지고 하나님 신에 감동하기 위해서 싸우기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싸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웠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싸웠다. 결국 뭔가 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거나 감동했다는 이러한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다, 이 하나님이 구원할 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라는 것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냥 쓰려고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불러 세워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도 하나님 신이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단지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는 것도 사울이 뭐 하나님 참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런 표가 아니에요. 그게 신약의 성령과 구약의 하나님의 신의 다른 점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구약에 왜 성령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이해가 되어져요. 성경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과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신약에 여호와란 말이 등장합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란 이름이 신약에는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참 어렵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목사가 다 해야 될 목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신에게 사울이 감동했다는 것, 이것을 이 신약의 성령과 같은 의미로는 생각하면 혼란이 온다는 것,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 이걸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택함 받았죠.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감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을 주장한 상태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한 사울의 행동은 사울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고 누구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사울을 통해서 보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직접 오셔가 행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 신에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내용 보면은 사울이 밭에 쏘다가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걸 봤다겠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야베스 사람이 암몬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용사가 없다 그래서 운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화를 냈죠. 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다시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됨에 뭐가 일어납니까? 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화가 난 것이죠. 결국은 사울이 아니고 누가 노한 겁니까? 하나님이 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 개인의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노한다는 것, 이걸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에 노했냐면은 용사가 없다고, 구원할 사람이 없다 낙심해가지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화가 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모습에 노가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모습에 나는 분노한다, 나는 노한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운다 그런 분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용사가 되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을 따로 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야베스를 구원할 용사가 없다 해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용사가 있는데 용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것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되 하나님이 없이는 불신자와 똑같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야곱의 행동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별일 없이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부르면서 마치 한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하는 의지하는 것, 이걸 알려면은 야곱처럼 절박한 상황에 빠져봐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해결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의지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절박한 가운데에서. 근데 만약에 신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울음만 터뜨려버린다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그것을 이 본문에 이스라엘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너의 그 형편에서 네 왜 울고 있느냐? 용사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왜 울고 있느냐? 그 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노하냐면은 계시는데 안 계신 거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아예 없는 것 여겨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는 것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이요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름만 신자지 살아가는 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신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안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을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용사를 하고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다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남는 건 울음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죠. 기분 좋고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터지면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울음만 터뜨리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더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결과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노하신다는 것. 이게 본문에서 보여준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그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잡아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 따르지 않으면은 그 소도 이와 같이 해버리겠다. 음포를 팡팡 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나왔다 하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7절 마지막 보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대답을 안 합니까? 누굽니까? 설교 끝내버리다. 예, 여호와의 두려움이 딱 하니까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다 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 얘기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은 분명 사울이 음포를 놨습니다. 사울이 겁을 팍팍 줬는데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울의 말대로 따른 것이죠. 그랬더니 모인 수가 33만 명이었고 암몬에게 나가 싸웠더니 승리하게 되었더란 것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암몬 때문에 울었다는 것이 쓸데없는 짓거리였다. 괜한 울음이었다. 괜한 걱정이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해결할 길은 없고 자기들 용서는 없어가지고 이제 틀렸다 낙심하고 울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에는 용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고 계신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것만 말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을 잊고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예 화도 안 내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화낸다는 것, 이걸 느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노하신다는 것, 이런 흔적을 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제쳐버리고 내 기분 내키는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흔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런 신자라면은 내 어떤 군부 삶에서 육신에서 하나님 노한다, 나에게 화낸다 이런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예 없는 것이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에 노하시느냐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는 일에 거하지 않게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신자의 당연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쪽이 다르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벼락을 친다든가 하다못해 길을 넘어지는 그런 일도 없더라, 그런 흔적도 없더라,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아예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불신자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그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없으니까 뭘 두려워하냐면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암몬 때문에 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을 자기들 생각까지 계산했습니다. 자기들 힘 가지고 해결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니 길이 없어요. 그래 울음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볼 도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시킨 대로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해결돼 버린 것이죠. 결국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자, 일이 하면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암몬만 보이고 그리고 자기 힘이 없다 이리 생각하니까 도무지 싸울 자신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 낙심하고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은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운다면 그것은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걸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아무리 궁리하고 머리를 쥐어짜도 해결의 길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한숨만 나오고 울음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지 않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란 얘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길은 안 보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각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이런 일 나게 주셨는데 나를 어떤 길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지혜죠. 그게 해결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모든 일 다 풀어진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울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한 것이고 그게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다, 난 맞겠다, 그게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 걱정 없다,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 벌고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살아간 신자는 돈 없고 삶이 평탄치 못하고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에 자꾸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걸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을 우리 앞에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내 생각 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우리의 용사가 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한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사례를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과 방법 가지고 머리를 쥐어짜 국력 고민해봐야 나온 건 한 걱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끌어가시는 대로 맡겨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했으면 그런 생각도 다 접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맡기고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울음 대신에 웃음이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게 안식이고 그게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평강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용사다. 나에게 왕이다. 나를 위해 싸우는 분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알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용사로 내 왕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 세상 것을 더 두렵게 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남는 건 염려밖에 없습니다. 울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내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원한 길로 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안식과 평강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그 삶 하나하나가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평강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